총잡이 스코필드 키드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자 악명 높은 총잡이였다가 뉘우치고 농부로 살아가는 윌리엄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과 미래까지 빼앗는 거지.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에 개봉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The Unforgiven입니다. 은퇴한 무법자가 운명에 휘말려 다시 무법자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과거 레오네 감독의 마카로니 웨스턴을 재해석해 보였다는 찬사를 받은 영화인데요. 영화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큰 나무가 서 있고 그 옆에 쓰러져가는 낡은 집과 아내의 묘비가 멀리 보이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진 해크먼, 모건 프리먼, 리처드 해리스가 출연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윌리엄 머니는 11년 전까지만 해도 잔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았던 무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아내를 만난 후 술과 총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행복도 잠시, 아내는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머니는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돼지를 치며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코필드 키드라는 청년이 머니를 찾아오는데 매춘부 한 명이 근처에 거주하는 카우보이들에게 칼부림을 당해 심하게 다치게 됐고 이에 분노한 동료 매춘부들이 돈을 모아 범인들을 죽인 자에게 현상금을 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어린 자식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머니는 스코필드 키드의 제안에 응하는데요. 10여 년 전 함께 무법자 생활을 했던 동료 네드를 찾아가 이번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Will Looks Off, Will, 눈을 떼다, 그리고 Debbie Leading Horses, 말을 이끄는 데비였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촬영 무대는 캐나다 앨버타였습니다. 1880년대를 정확히 재현하는 배경을 찾기 위해서 감독 겸 제작자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미술 담당 헨리 범스테드는 꼼꼼한 사전 조사를 거쳐 캐나다 앨버타로 선정해 농장과 마을 건물들을 건축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현실성을 더하고자 보조 출연자들을 모두 진짜 소를 모는 카우보이들을 섭외했고요. 캘리포니아주 소노라에서 실제로 운행 중인 19세기 열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개봉 후 평론가들의 찬사와 대중적인 성공을 함께 거머쥘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철저하게 감상을 배제한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미국 서부 시대를 재현했습니다. 복수가 그 주제인 단순한 서부극으로 읽힐 수 있는 이 영화에는 사실 기존의 서부 개척기 신화의 허구성을 파헤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언제나 정의를 편드는 의로운 영웅의 이미지를 허물고 있죠. 다시 말해 용서받지 못한 자는 기존 서부 영화를 지배하던 영웅과 전설의 탄생을 냉정한 시각으로 재해석해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Pony for the Lady, 숙녀를 위한 조랑말과 빌 클립스 밥, 빌 밥을 죽이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광야의 무법자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스스로 연출하고 주연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를 통해 개척지의 삶과 영웅의 이미지를 둘러싼 기존의 신화를 한 겹 두 겹 벗겨냈다는 평가를 받았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로 인해서 석양의 무법자 등 서부극에서 황홀한 연기를 펼쳤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명배우뿐만 아니라 명감독으로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부물에서 언제나 멋있거나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만 등장했던 이스트우드가 스스로 기존의 서부극 공식을 재해석하고 빛은 영화이기도 한 용서받지 못한 자는 70년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을 기억하는 관객들에게는 상당한 화제거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액션스타로 성장하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가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건 1971년 작품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를 감독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이스트우드와 같이 일했던 이탈리아 영화 감독인 세르조 레오네 감독과 액션 영화의 대가였던 돈 시겔 감독을 추모하는 글이 나오고요. 또 서부극의 1인자로 불리던 존 포드 감독을 추모하는 글도 나오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헤드스톤 앤 플라워스, 묘비와 꽃들, Give it to him, 그에게 주다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넓은 의미에서 수정주의 서부극의 범주에 속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수정주의 서부극은 선악으로 대비되는 기존 서부극의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탈피한 새로운 영화들을 말합니다. 1960년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나타난 서부 영화의 하위 장르로 전통적인 서부극의 스타일에 대한 반기에서 비롯됐는데요. 샘 페킨파, 세르지오 레오네, 데이비드 밀러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 이 장르에 속하고요. 샘 페킨파의 와일드번치는 기존의 서부극을 재해석한 수정주의 서부극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탈리아계 감독들이 멕시코 변방지대를 무대로 한 장르를 일컬어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정주의 서부극은 당시 미국의 사회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반전운동, 히피운동 등이 활발했던 1960년대 사실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낭만적이고 이상화된 기존 서부극의 영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대중적인 반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수정주의 서부극의 인물들은 더 거칠어졌고요. 폭력의 수위는 세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서부극에 대한 대중적인 흥미가 떨어진 분위기에서 수정주의 서부극은 이 장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줬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한 자는 수정주의 서부극이 만들어지던 시대와 동떨어진 1990년대 작품이지만 수정주의에 또 한 번의 수정을 가하면서 이 계통 작품의 맥을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It's Self-Defense, 자기 방어, Will Rise In, Will 말을 타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서부극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서부 영화의 시대는 지났다는 예상을 깨고 이 영화는 1992년 나온 닐 조던 감독의 걸작 크라임 게임을 따돌리고 1993년 오스카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 진 해크먼이 또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1993년 골든글로브상 감독상과 역시 진 해크먼이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고요. 1993년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진 해크먼이 또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2007년 미국 영화연구소 AFI 선정 100대 영화 68위에 올랐고요. 흥행에도 성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영화로 각종 영화상의 나무 조연상을 모두 휩쓴 진 해크먼은 처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판권을 샀을 때 출연 요청을 거절했다가 다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영화의 엔딩 장면을 수놓은 곡 클라우디아의 노래는 석양이 비치는 농가의 풍경에서 클래식 기타 선율과 어우러지면서 더 깊은 회환과 성찰, 쓸쓸함을 배가시켜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의 오랜 음악적 파트너인 레니 니하우스와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 듣고 올까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레니 니하우스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클라우디아스 팀, 클라우디아의 테마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죽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 영화의 무게를 배로 만든다. 주인공은 술에 취해 살인을 일삼고 항상 운이 좋았지만 말년에 그 죄를 다 받게 된다. 현실적이어서 긴장된다. 내 친구를 술집 장식으로 쓸 거면 무장을 했어야지. 이 대사에 소름이 쫙 돋았다. 비현실적인 기교로 가득 찬 액션이 없이도 박진감을 이끌어낸 위대한 명작이다. 과연 난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자신에게 보내는 찬사. 어떻게 죽였든 그것은 살인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참 이상하게도 최후의 서부 영화는 전성기 이후 완성됐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이 장르의 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으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경력은 이 영화 개봉 이후 훨씬 높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Shave and the Haircut, 면도와 이발, Villainous Friends, 악랄한 친구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상금이 걸린 악당 카우보이를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필드가 죽어가는 자에 대한 죄책감과 동정으로 술을 마시는 장면은 생각 없이 사람을 죽이던 서부 영화에 대한 반성이라는 평가로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무법자였던 머니가 아내와 결혼한 후 좀 사람답게 변했다가 그녀가 죽자 술을 끊고 땅을 파먹고 살려고 했었는데요. 친구 네드 로건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자 그토록 끊으려 애썼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소리 없는 분노와 소름 돋는 박력을 느낄 수 있다고들 하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모든 이들이 타인에 대해, 자신에 대해, 누군가 겪은 어떤 사건들에 대해 떠돌아댈 때 윌리엄 버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지 않아. 그땐 취해 있었거든. 윌리엄 버니는 현상금이 걸린 카우보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요. 카우보이가 죽기 전에 괴로워하며 물을 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러자 윌리엄 버니는 카우보이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죠. 쏘지 않을 테니 그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 영화 속에서 카우보이가 괴로워하는 장면이 실감나게 포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Ned's Body, Shotgun Appears, 네드의 몸과 산탄총이 나타나다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죽음을 앞둔 아내의 간곡한 애원을 뒤로하고 또다시 폭력의 길로 들어선 주인공 머니는 결국 과거의 행적을 용서받지 못한 자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레니 니하우스의 Burn His House Down, 그의 집을 불태우다 이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들의 만나보실 여성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한 후에 지금까지 미 주류사회 조명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여성인데요. 조명 디자이너 김민주 씨입니다. 김민주 씨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씨. 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주입니다. 조명 디자인을 하고 있고 주로 연극, 무용, 뮤지컬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한 조명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워싱턴 DC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조명 디자이너 김민주 씨. 대화 진행하기 전에요. 먼저 조명 디자인, 무대 조명 디자인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명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빛이라고 하죠. 빛에 대한 질감, 속성 이런 것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뭐 컬러를 정하고 그다음에 텍스처를 정하고 각도, 앵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작업이 일부분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속성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느끼는 뭐 감정, 인물들이 처한 상황, 인물들이 속해 있는 environment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연극 무대 조명을 예로 드신 거죠?
네네. 그 제가 주로 이제 집중해서 하는 게 뮤지컬이랑 연극 조명인데 네. 세트 디자이너들이 건축가들이 인물들이 사는 세상을 지어주면 그 위에 제가 색도 입히고 빛도 이자 보면은 이쪽에 뭐 빛도 주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해주고 가끔은 뭐 어둡게 해서 죽여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조명이 하는 거예요. 빛은 사실 만져지는 물체가 아니고 그래서 더 컨셉을 이해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극장에서는 갇혀져 있는 공간에서 가짜로 창문도 만들고, 가짜로 1시에 오후에 빛도 만들고, 뭐 새벽녘에 시간도 만들고, 빛이 나뭇잎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조명이 만들어주는 거죠, 극장에서.
네, 아무래도 이 조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요, 기계, 기술 분야라는 인식이 먼저 드는데, 이렇게 빛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시니까 좀 다르게 이해가 되네요.
어떤 공연 중에 하나는, 그 태양이 움직이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극이어서 많은 것들을 할수 없었는데 조명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장면을 구현을 해주고 싶었는데 극장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밖에 앉아서 계속 그 태양 관찰 일기 같은 걸 썼었어요. 한번 새벽 6시에 나가서 관찰해보고 뭐 9시에 나가서 관찰해보고 12시에 나가서 관찰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좀더 본질적인 고민을 많이 했어서 빛이라는 단어를 그때 섞어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셨죠. 조명 디자이너가 되신 이유랄까요? 계기가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처음,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공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진로 결정을 할때 공간에 관련된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쪽을 찾다가 이제 무대 디자인과가 있는 걸 발견을 해서 원래 처음에는 세트 디자인이 하고 싶어서 갔는데 세트 디자인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명 디자인도 해보고 커스텀 디자인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필름 쪽에 셋 디자인이 다 전공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조명이 제일 저의 성향이랑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조명 디자이너는 페인터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세트도 있고, 음악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위에 제가 원래 베이스였던 그 파인아트 페인팅 했던 것처럼 그 위에 색깔을 이렇게 입히고, 뭐 빛을 이쪽으로 줘서 그림자를 이쪽으로 줄까? 이런 생각들이 를할수 있는 게 저의 성향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명 디자인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좀더 이성적인 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 다른 이제 분야에 비해선 다른 디자인 분야에 비해선 제 성향상 이성적인 부분에 가까운 쪽에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게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왜 미국 유학을 결정하신 건가요?
이제 막연하게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는 계속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들이 다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영어권인 나라에서 잠깐 살다 오기도 했고 그래서 영어권으로 가야지란 생각을 계속 했는데 저보다 4년 대학교 선배인 이제 조명 디자인 하는 언니인데 그 선배가 그 UC 샌디에고의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뭐 미국의 대학원들은 장학금을 지원을 많이 해주니 미국에 있는 대학원들을 알아봐라 해서 여기저기 학교를 알아봤는데 정말로 지원을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학금 받아서 학비 하나도 안 내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UC 샌디에고를 가게 됐는데 학교가 인프라스트럭처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이제 또그 학교 과가 라우야 플레이하우스라고 엄청 큰 극장인데 그 샌디에고에 거기랑 MOU를 맺고 있어서 레지던스도 할수 있고 이제 극장들도 거기 있는 데서 디자인을 많이 할수 있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학교를 가기로 저 결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미국에 오셔서 어떤 게 힘드셨을까요?
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차를 안 타면 아무것도 갈수 없는 그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걸어서 10분, 걸어서 5분, 지하철, 버스 다 있고, 12시까지 계속 다니고, 이런 자유로운 활동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유난히 작은 클래스였는데, 세트 하는 친구는 타이완 친구였고, 그 다음에 싸움하는 친구는 차이니스였는데, 그래서 셋이서 엄청 똘똘 뭉쳐 다녔거든요. 그게 연극과 특성상 외국인 진짜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유색인종도 당연히 없지만 외국인은 진짜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게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그 한인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학교에. 그래서 이제 석박하는 한인회 친구들이 나이가 비슷해서 그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또 이제 서로 막 으쌰으쌰 해가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많이 이겨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그러면 언제, 아, 내가 이제 DC에서 좀 자리 잡았다. 그런 마음이 드셨겠죠.
같아요. 지금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 샌디에고에서 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그 샌디에고에 있는 극장에 다시 많이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이제 2020년 말, 2021년 그때는 샌디에고를 되게 많이 갔는데, 그리고 이제 주로 출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DC에서는 한 작품밖에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많이 갔었고, 그때는 3개월치 짐을 싸고 계속 2주 동안 시티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아, 나 정말 DC에서 일하고 싶은데 왜 아무도 날안 찾아주지? 이러다가 이번 연도는 이제 DC에서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이제 여행 안 다녀도 되는구나, 좀덜 가도 되는구나 해서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DC에 있는 극장들이 이제 내 이름을 알게, 조명 디자이너로 많이 알게 돼서 아, 이제 DC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서 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잘못 느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 걸 많이 못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했던 사운드 디자이너랑 셋 디자이너는 다 남자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제 LDI라고 연극 잡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율 해놓은 차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명 쪽은 그래도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세트랑 사운드는 20대 80이더라고요.
그러게요. 현재 지금 참여하고 계신 연극팀 그 구성도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미국인 백인 남성이 주류더라고요.
진짜로 내용 자체가 너무 맨파워에 관한 얘기고, 뭐, 캐스트도 여자 3명이고, 다 남자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위압감을 이번에 처음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커스튬이랑 저 빼고는 이제 다 남잔데,
위압감이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큰 목소리를 내거나, 뭐, 불만제기를 하면, 놀래는 미국인들 많았어요. 걔네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아닌가 봐요. 되게 샤이하고, 막, 리저브돼 있고,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인식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자, 2019년이더라고요. 체코 프라하에서 그 조명예술 전시회가 열렸었는데, Emerging Artist Imagination이란 타이틀이더라고요. 미국 작가로서 초대된 적이 있으셨네요. 당시에 미국에서 참여했던 연극 작품의 작업이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심경이 어떠셨나요?
그 작품을 제가 이제 프라하 쿼드리니얼에 냈을 때, 그게 이제 내셔널 익시비션에 셀렉트가 돼서 이제 그 프라하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게 4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거든요. 근데 되게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거기에 작품을 보내는 게 없는 꿈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되니까, 아, 이 방향으로 내가 잘 나아가고 있구나. 되지 않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뭐 상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했을 때 많은 사람들도 나랑 같이 내 작품을 좋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통했구나 라는 걸 느낄 때 되게 기분이 좋았고.
와, 미국에서 꿈을 이루셨네요. 그럼 그때 보람을 느끼셨을까요? 언제 이 조명 디자이너가 된 것에 보람을 느끼시나요?
관객들 볼때 그래요. 그 프리뷰 때는, 프리뷰 기간에는 관객들이 올때 한쪽에 숨어서 관객들의 반응도 저는 많이 보거든요. 제 거에 대한 노트를 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관객들이 행복해하는 거 보면 너무 벅차요, 그렇게. 그게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이 다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이두 시간, 세 시간을 즐기러 온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줄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모두가 팀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행복한 두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너무 보람차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후회한 적은 없으셨어요?
매번 후회해요. 매번. 매 순간 후회해요. 매 순간 후회해요. 매번. 매일 아침 후회해요. 너무 힘들어요. 일 강도가 너무 세니까. 일의 업무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일을 진짜 많이 할 때는 70시간씩 하거든요, 일주일에. 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게 힘들고, 돈 조금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극장에 가면, 그거를 까먹게 돼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객들을 볼때 매번 보람을 느끼시니까 아무리 일이 힘들고 후회가 돼도 극장에 가면 다 잊어버리신다. 아, 대답도 참 극적입니다. 자, 끝으로요. 같은 길을 걷는 여성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항상 도전, 이 일을 해서 전 손해본 게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후회한 적도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나, 너무, 문이 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비집고 들어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틈이 조금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면 돼요. 저희 엄마가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멘탈적으로. 제가 항상 흔들릴 때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싶으시면 하셔야죠. 하고 싶으면 해야죠. 아니면 병려야, 속에서.
네, 자기 삶의 철학이 뭔지 묻는 말에 It is what it is라고 답하는 김민주 씨. 상황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으며 살고 있다는 30대 여성 무대 조명 디자이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인 무대 세트에 자기만의 빛을 입히는 김민주 쇼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우연히 탈북한 가족을 만난 계기로 지난 20여 년 꾸준하게 북한의 인권 현실을 알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중국에서 보호를 했고 또 자유의 나라로 이끌었던 탈북민 장길수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 전시회를 최근에 연 북한인권국제연대의 문국한 대표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서울의 동해원 기자가 문국한 대표를 만났습니다.
길수하고 길수형이 주로 많이 그리고 외삼촌 이 세 사람이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길수형은 진짜 화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잘 그렸어요. 그래서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길수형이고 좀 투박하게 그린 것은 이제 길수소년 당시 15살이거든요. 길수소년이 이제 그린 거고 제목은 뭐 18살 처녀의 모습인데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고요.
북한인권국제연대 문국한 대표가 장길수 가족이 그린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국한 대표가 장길수 가족을 처음 만난 때는 1999년이었는데요. 문구 사업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한 조선족 여성을 통해 길수 가족과 친척을 소개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한 20년 됐네요. 1999년에 장길수 소년을 중국에서 만나서요. 15명의 가족들이 온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 가족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모두 한국에 가고 싶은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한국을 이제 보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가족들이 이제 은신처 생활을 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또 일기를 쓰게 하고 마치 안내의 일기처럼.
문 대표는 김수근과 그의 가족이 경험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글과 그림으로 세상에 알리고자 했는데요.
같은 해 그 서울에서 제1회 세계 NGO 대회가 열렸습니다.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크게 열렸죠. 전 세계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출품하려고 갔는데 신청을 못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 관계자한테 이거 어디서 전시하면 좋겠다 하니까 여기 부수는 못 들어오고 밖에 장소 많으니까 거기 넓잖아요. 올림픽 경기장 그쪽에 전시를 하려고 보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레용 그림이고 이게 종이에다 그린 거니까 비가 와서 안으로 그냥 비 피해서 왔는데 한 곳이 딱 비어 있더라고요.
비가 온 덕분에 이 전시장 안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는데요. 북한 실상을 그린 장길수 가족의 그림은 여러 부스 가운데서도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며칠 있다 이제 신문에 나서요. 여기 NGO가 한 170개 부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박스 기사를 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 방송에서 물론 라디오 방송 또 신문에서 계속 이걸 행사 기간 동안 계속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UN에 가서 전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UN 본부 그 밑에서 전시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전시로 이제 그 알려야 되겠구나 북한 인권을. 왜냐하면 여기 그 장길수 가족 보고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그려라 그대로. 여기 있는 그림들이 다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다면 이 장길수 가족이 북한에서 경험하고 또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부 다 하나같이 그냥 굶어 죽는 이야기, 공개 처형 이야기. 이게 체제가 엉망이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뭐 식량 몇 킬로그램 훔쳤대서 수천 명이 보는데 공개 처형하고 군인도 저기 보면은 배가 고파서 집단 농장에서 감자를 훔쳐다가 민가에 와가지고 삶아먹고 그런 그림이죠. 또 뭐 저기 보면 재밌는 게 전기불이 오는데 명절 공급. 전기불도 1년에 몇 번만 온다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탈출하죠. 탈출해서 저희들을 만난 거죠. 중국에서.
장길수 가족이 탈북하던 때는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였고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외가의 일가족이 모두 탈북했습니다. 문 대표와 장길수 가족은 그렇게 연길에서 만났죠.
꽃제비들이 뭐 들락날락 할 때입니다. 그때는 뭐 오늘 강 건너면 내일 또 들어갔다가 며칠 잡히면 며칠 있다 또 나오고 그런 탈북자들이 탈출했던 초기인데 형제하고 어머니하고 내 가족이고 이제 다 일가들이에요. 애가 집의 일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되면서 그림 그려봐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얘가 경험했던 거예요. 아무 것이나 먹고 죽지 말고 살자는데 한쪽에는 뱀이 지금 불에 이제 구워져 있고 저쪽 그릇에는 뭐 여러 가지 파충류가 좀 있어요. 이걸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전시를 하고 소개했더니만 제목을 번역한 운 좋은 남자라고 그랬어요. 럭키맨. 다 굶주려 죽고 있는데 여기는 이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언론에도 알려지고 하면서 첫 번째 세계 언론에 난 그림이 이제 저거라 그게 인상이 제일 남죠.
문 대표는 그렇게 3년 동안 장길수 가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식량도 구해줬는데요. 그곳에서 그린 그림을 보니 색깔이 참 다채롭습니다.
그 은신처에 있을 때 3년간 있었거든요. 99, 뭐 2000, 2001년에 이제 나왔으니까 3년간 이제 그린 그림하고 일기. 은신처에서 뭘 합니까?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기 써야 되죠. 그림은 이제 그때 한 시기에 많이 그렸어요. 크레파스하고 종이를 갖다 주니까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크레용을. 지금 화려하죠? 보면 색깔이 다양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양하게 그 만지고 싶은 거예요. 내용은 참 비참한 건데 이 먼 데서 이렇게 보면 화려하다고요.
그렇게 문 대표는 장길수 가족이 무사히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가장 귀한 일이 사람 살리는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 방송국에 얼마 전에 출연을 했거든요. 가족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나도 있다. 근데 15명 가족을 거기 3년 동안 먹여 살리고 탈출시키고 하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느냐. 어쩌겠냐. 집에는 먹을 게 있고 그래도 뭐 자유롭게 살지만 15사람 가족은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는데 지금 위험에 빠진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을 그냥 무심코 던졌죠. 그래서 나 콩깍지가 씌었다. 콩깍지가 안 씌워지면은 그건 못하죠.
결국 2001년 6월 문 대표는 장길수 가족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을 베이징 시내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베이징 사무소에 진입시킨 건데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 저 사람들을 살려냈다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이걸 세상에 좀 알리자. 사람이 제일 귀하다는 걸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냐. 그림을 통해서 북한이 이런 나라다. 이런데도 같은 동포로서 가만히 두겠느냐. 저는 현장에서 체험하다 보니까 벌써 몇 달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큰아버지 따르고 15명이나 그 어른 뭐 60 넘은 사람 또 어린애부터 청소년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콩깍지가 씌운 거지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북한 동포를 때 동포라고 하지 말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다 미칩니다. 그때부터 뭐 이거 관리하고 세상에 알리고 하는 게 돼버려서.
하지만 장길수 가족 가운데 한국으로 못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장길수 씨의 어머니인데요. 그 당시 중국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식당 주인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장길수 씨는 여전히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길수가 내가 어머니 소식을 알면은 천만금을 주더라도 내 구해오겠다 그렇잖아요. 한 10년 만에 제가 갔거든요. 큰아버지 좀 와달라고 그래서 표정이 아주 그 묘한 표정이에요.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그 아주 묘한 표정이 웃으면서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이제 목이 메는데 근데 20년이 넘도록 계속 엄마 우출한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문국한 대표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 인권 국제연대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할까요?
아, 이게 뭐 소수로 하고요. 이제 주로 여기 탈북자들하고 많이 인연돼서 그 사람들을 이제 심리 상담도 해주고 어려움이 많아요. 어디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죠. 근데 큰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친근감이 생기고 어려우면 이제 상담을 좀 해주고 또 정부 지원도 받게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한편은 이걸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계속 지금 하죠. 20년이 넘도록.
끝으로 문국한 대표는 평화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한국 시민의 관심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